이 천국 백성의 삶은 산상보훈 이런 이름으로 공간복음에서 한결같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교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그 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에게조차도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지켜졌음을 사도행전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주님의 교훈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성경대로의 그리스도의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의 교훈을 외치면서 삶에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환원운동이 입술로 그치고 만다면 많은 교훈을 사랑으로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사람들과 사실 다름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믿는 신앙의 논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지만 오순절날 최초로 이 세상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삶의 모습에서는 잘 실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식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믿음을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여가는 믿음이라야 야고보가 말하는 산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체로서의 은사를 말하고 가르치면서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그 사용에 있어서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관계에 있어서 말과 삶이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렇게 13장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묘한 하늘의 신비를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경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도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사람의 교훈만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책망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마태복음 23장 2절에 그들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명령은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그들의 가르침은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왜 이런 무서운 증거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에도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같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살게 하는 법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귀중한 교훈이기 때문에 순종만 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천국인데 완전히 순종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보는 건 뭡니까? 아버지를 닮아라. 여기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먼저 뒤에 36절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35절은 다음 절, 즉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 즉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고 또 그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실적인 모습일 겁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비하신 분이심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본받고자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자비로우신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오늘 본문 36절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자비하신 성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론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실천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 뿐입니다. 왜?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죽고 나면 그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미련 때문에 되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영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 한 번 샀으면 또 사고, 이런 말을 곧잘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쉽게 깨닫게 합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지만 거기에 무반응적인 사람들에게도 그의 백성들과 차별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잘라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도 역시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실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상을 받으면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클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고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지만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는 자랑의 면류관, 들어보셨습니까?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말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이고 생명 면류관이 다른 것이 아니겠지만 자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런 모습이 될 때 비로소 두 번째로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약속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고 대할 수 있을 때에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의 성품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반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를 닮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 대상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37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에 맞는 삶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상대적인 이론이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독특한 것은 금하는 것과 하라는 당부가 이제 다음 38절까지 각각 둘씩 주어지고 있는데 금지 목록은 모두 일반적으로 재판석상에서 사용되는 법정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요. 첫 번째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비판하다 라는 말에 본래 원문이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대개 한 20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내용과 더불어 살피면 있습니다. 언도하다, 정죄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의미를 막론하고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허락된 것이라면 세상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뒤에 주어지는 정죄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신 목록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경계하시기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사람 상대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두려움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의 대상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의 비유에서 오늘 같은 주제를 말씀하신 후에 주시는 비유라고 볼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신앙적 자세의 경계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두려운 경고를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같은 2장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10절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두려운 경고를 듣고도 그렇게 한다면 양심의 화인이 맞은 것이고 더 이상 구제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 항목이 뭐냐 하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죠. 이것은 앞의 내용보다 더 진보되고 결정적인 형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죄하다라는 낱말이 카타디아카죠. 이런 말입니다. 불리한 선고를 하다, 즉 유죄 판결하다, 저주하다라는 의미로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평한 판결을 하지 않고 불리하게 판단을 한 것인데, 특히 구약성경 율법에서도 경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판단할지며, 레위기서 19장 15절에 그랬고,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3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선상에서 나 자신이 불리한 판단을 하지 않아야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로,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이해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임을 두려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판이나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옆에 형제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대로 살아야 함을 다음에 두 가지 당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37절과 38절에 연결되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오늘 내용과 비슷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꼭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도 역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먼저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임금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흔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결국 이 종을 다시 잡아들여서 1만 달란트를 갚기까지는 놔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위키 대백과 사전에서 신약 성경 시대의 한 달란트는 우리의 미터 단위로 약 58.9kg이고요. 1만 달란트라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만을 곱하면 5억 8,900만 그램입니다. 어제 금시세가 1g에 44,343원 9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에다가 곱하니까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약 26조 원. 여러분, 26조 원 가진 사람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빚입니다. 왜 이런 단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을까? 아마 우리가 불가능한 것.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일용 근로자가 100일간, 약 석 달간 일한 임금의 합계입니다. 100데나리온이. 그 다음에 같은 데나리온으로도 환산을 한번 해봤어요.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6천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에다가 6천을 곱하니까 6천만 대 100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액수의 비교를 비유로 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17장 3절에서 4절에는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회개하거든,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은 회개하거든, 회개하노라 하거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죄만 회개한다고 사함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죄가 거기에 그친다면 과연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역시 마태복음의 논리가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이해를 해봤습니다. 특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는 말씀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 바탕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힘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하여 용서받은 것을 근거로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물론 여기에 음식으로 망하지 말라 하였지만 음식의 자리에다가 다른 모든 것을 바꿔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돈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오락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걸 다 바꿔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라. 그것도 대상이 원수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세상의 이치로 이해가 불가능한 이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38절입니다. 주는 것은 무조건 헤아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라. 이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의 두 번째는 바로 주라 한 것인데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였다면 드리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번째 명령은 명령보다도 약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단 한마디에다가 뒤에 나오는 건 다 약속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요. 세상 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리석은 것을 시킬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 의아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엄연한 이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이 너무나 크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일상의 일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줄 때도 주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품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아닐 때 줄 수 있고 못 받을 때도 사실 힘겹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약속은 세상적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라 하시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가품을 받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는 최상급입니다. 이 이상 더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을 정도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반드시 줄 것을 전제로 한 약속이 주라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이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하는 것은 모자람 없이 풍족할 것과 또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하는 약속이죠.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 역시 애매한 소유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말씀은 당연하다고 확신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계산하는 사람을 대상해서 주시는 것에 계산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고받을 것들을 계산하고 헤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하는 것처럼 긍휼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18장에서도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동료를 용서치 못했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을 다시 갚으라는 안타까움이 그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적 행동을 다시 점검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도 점검이 되어야만 합니다. 몸이 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계가 상하고 관계가 썩는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나는 말씀을 지켰다고 초대교회를 환을 위해서 애썼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 간의 삶을 확인할 때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회개한 삶에 합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되어 있는 지체의 안타까움을 여러 번 권면해 봐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 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님처럼 감춰진 상대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없다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또 율법적이거나 말씀의 권면보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더 효과가 클 수 있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만을 강요한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직접 내려오셔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권세가 있었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태복음 7장 29절과 마가복음 1장 20절 그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냉정하게 자기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 그런 서기관과 율법사들보다는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며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권세가 있는 모습이었다 하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천기를 분결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초대교회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관계도 처음의 교회에 아낌없이 주고받는 그런 유무상통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